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But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ith a portion of the king's meat, nor with the wine which he drank. Therefore, he requested of the prince of the eunuchs that he might not defile himself. Now God had brought Daniel into favor and tender love with the prince of the eunuchs. 여러분을 규정하고 지어주는 것, 규정 지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을 구별시켜주는 특징이나 성격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피부색,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아이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느 관공서나 또 물건을 사러 갈 때 아이디 카드를 제시하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 아이디 카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정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지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본문으로 압력을 가하는 세상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경건한 바벨론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건한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역사적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605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서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그 유다 왕국을 마침내 기원전 605년에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벨론은 파괴합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그 군대를 소유한 이 바벨론의 특징은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략으로 더 이상 평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왕국 유다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벨론은 속입니다. 다른 사탄의 자식들과 또 세상에 속한 자들과 공통적으로 바벨론은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였을까요?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그 유다를 멸망시킨 기념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기구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이 성전의 기물들을 어디에다가 두었다고 하였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신의 성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갖다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우상신의 신전에다 그 기구들을 갖다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였던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 우상신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은 인간의 겉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늘 자기의 내적에,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보이고 더 그런 모습들을 과시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도 그렇고 차를 사도 그렇고 자기의 겉모습을 꾸밀 때도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은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한 아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흠이란 단어는 육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내시들의 우두머리 역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 앞에서 겉모습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벨론의 정체성 중에 하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거의 모든 힘을 다 쏟고 결국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적인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외적인 모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적인 힘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여서 이 젊은이들을 양성해서 결국은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도처에다가 그 지식이 겸비한 자들을 세워서 자기네들의 그 밑에 있는 왕국들을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바벨론은 불경건함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지식, 이성, 지적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그 동시에 그 사람은 불경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성은 그 사람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자기가 최종 권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니까 자기가 가장 큰 권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 건물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놓고자 하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사람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문구를 새겨놓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만물의 척도이다. 즉 사람이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고 아 이게 사람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가 이제 건물을 다 지어서 사람들 앞에 이 건물을 보여주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베일을 휘장을 딱 벗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뭐라고 있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바벨론은 거짓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즉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새로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히브리 말의 원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셨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의 몸에서 그 한국 사람의 정신과 얼을 바꿔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왕도 이스라엘 이 자손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바벨론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왕이 정해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바벨론 사람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텔레비전과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공립학교에서는 아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벨론이 이끄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위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흐름을 거슬러서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건한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구체적인 표지들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먼저 다니엘은 바벨론에 대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바벨론과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국이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살고 있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내리는 결정은 죄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죄를 더 지으면 지었지 죄를 덜 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벌써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먹는 게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람 몸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구약시대였죠. 즉 레위기 14장, 레위기 7장의 말씀,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는 음식의 그 규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돼지고기하고 그 다음에 특정 그 비늘이 있는 생선, 예를 들면 장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정결하지 않은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할 때 피가 있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의 예식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먹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때 당시에도 이방신에게 음식을 마치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제사를 이방신에게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결정한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면 다니엘은 다른 그 젊은이들과 같이 아주 식욕이 왕성한 때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가를 보려고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도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이 그런 결정을 하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한 결정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정말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고 지혜와 평안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힘을 주셔서 자신이 분명히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매도 포로인 것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아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작고 너무나 사소하며 너무나 율법적이고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한 청년의 젊은 청년의 마음에 사소하게 보이는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한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결심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시험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의 1장의 후반부에 볼 수 있듯이 정체성의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결심하기를 왕의 진미와 그때 당시 제국의 가장 맛있는 음식 왕의 상에 올려진 그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냥 물과 야채만 먹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열흘 후에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진지라. 이 시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갖게 되는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잘 차려진 상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그냥 물과 채식만 하기로 한다는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죠. 정말 정말 개인적인 결정이죠. 그렇지만 그 결심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게 보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게 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는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되는데, 즉 다니엘이 한 10살 좀 넘어서 포로로 끌려갔으면 80세가 넘도록 믿음을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믿음의 순례의 길을 이방의 땅에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2절과 9절과 17절에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2세기에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믿음을 부인하도록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간 주님의 종으로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치신 일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왕을 해방할 수 있겠소. 나는 담대하게 라고 그는 담대하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음을 대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고 있는 그 작은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그 조그마한 순종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속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